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힘들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느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었고 하지만 좀 들을 수 없다라는 게 요즘에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어떻게 민감하게 듣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더 신뢰하고 믿는가에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믿음, 신뢰를 제가 가지기 위해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던 한 주를 보내면서 평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셨더라. 사사기 1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과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욕구와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사사기 14장 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욕구와 순간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새 세대에게 신앙 교육도 성실히 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14장 1절을 진양쌤이 14장 2절을 읽어주세요.
삼손이 딤나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삼손은 딤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에게 뭐라고 요구하나요?
삼손이 부모에게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4장 3절을 읽어주세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삼손은 부모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자기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떼를 씁니다. 삼손의 불효 막심함과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4장 4절을 읽어주세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을 무슨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의 어리석고 불순한 삶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블레셋을 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4장 5절을, 보명쌤이 14장 6절을 읽어주세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과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에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갑니다. 어느 날 삼손은 딤나의 포도원에서 소리 지르는 젊은 사자를 맞닥뜨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 죽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삼손이었기에 자신이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4장 7절과 8절을, 진양쌤이 14장 9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 즉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후 삼손은 자신이 좋아하는 블레셋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요?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들여서 먹게 합니다. 그러나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취한 것이라고는 알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은 부정한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번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콤한 꿀을 먹기 위해 사자의 주검을 만집니다. 이것을 볼 때 삼손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삼손의 부모도 어느 정도는 삼손을 나시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는 자식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을, 제가 12장 11절을, 진양쌤이 12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준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삼손의 부모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바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신자들은 삼손의 일을 거울 삼아 죄와 사망의 길로 가려는 자녀가 있다면 영생이 있는 곧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14장 10절을, 진양쌤이 14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 데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의 요구대로 삼손의 아버지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시켜주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풍속을 따라 어떻게 하나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서 잔치를 베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고 함께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시린 삼손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나안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4장 12절을, 보명쌤이 14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 삼손은 자신과 함께 잔치를 즐기던 블레셋 사람들과 무엇을 하면서 즐기고 있나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며 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풍조를 분별하여 멀리하고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배워줘야 할 나시린이 어리석게도 세상에 빠져 놀아나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딤나의 포도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기와 사람들의 재미를 위한 수수께끼로 사용합니다. 딤나의 포도원에서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죽인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이적을 그리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을 블레셋 사람들과 즐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4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제 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조금 전까지 삼손과 서로 동무라 말하며 먹고 즐기던 블레셋 사람들은 내기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어떻게 행하나요?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삼손과 그의 아내가 자기들의 소유를 취하려고 자기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녀와 아비의 집을 불사를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4장 16절을, 진양쌤이 14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하는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은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하나요?
잔치하는 7일 동안에 삼손 앞에서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달라고 울며 매달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삼손은 어떻게 하나요?
삼손은 아내의 눈물과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그의 아내에게 누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제7일 해가 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자 삼손은 무엇을 알아채게 되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이용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사실을 알아챕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4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돌아갔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자 삼손은 어떻게 하나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 중 한 곳인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 사람을 쳐 죽이고 노력합니다. 그것으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약속한 옷을 준 후에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삼손과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도 악한 영과 죄가 틈탈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14장 20절을, 진양쌤이 15장 1절을 읽어주세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눌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후 삼손은 밀 거둘 때 버리고 온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아가 침실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 삼손의 장인이 어떻게 하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손이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심히 노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가 되었던 다른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하는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답지 않게 참으로 자기 감정과 욕구에만 충실합니다. 자기를 속인 아내에게 화가 나서 아내를 버렸다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물질을 내미는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5장 2절을 읽어주세요.
가로대,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의 장인은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뭐라고 변명하고 무슨 제안을 하나요?
삼손이 아내를 심히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삼손의 동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아내보다 더욱 아름다운 아내의 동생을 주겠느니 대신 취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의 문화와 가치에 사로잡혀 자기의 욕구와 안위만을 생각하는 삼손과 그의 가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아 세속에 물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봄양쌤이 사사기 15장 3절을, 제가 15장 4절을, 진양쌤이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화가 난 삼손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과 감람원을 불사릅니다.
네, 맞습니다. 삼손은 자기 욕구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5장 6절을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이비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신들의 곡식밭과 감람원에 행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하나요?
삼손의 가시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이유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삼손의 가시 아버지와 그 아내를 불살라 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과 여우 300마리를 잡아 곡식밭과 감람원을 불사른 것을 알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직접 보복하는 것이 두려워 그의 아내와 가시 아버지에게 보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봄양쌤이 사사기 15장 7절을, 진양쌤이 15장 8절을 읽어주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여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거하니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가시 아버지를 불살라 죽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행하나요?
원수를 갚기 위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동무라 말하며 지내던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를 죽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됩니다. 이는 자기의 욕구와 순간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고 맺어진 관계에 좋지 못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욕구와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사사기 14장 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순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며 반복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쉽게 죄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손의 부모 이야기를 통해 자녀의 신앙 교육과 바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특히 자기의 욕구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고요. 저는 앞으로 저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순간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결국 관계와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자기의 욕구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해야 하며 새 세대의 신앙 교육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욕구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나 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귀중함을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일상의 바쁜 일들로 인해 이런 믿음의 귀중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귀중함이 다시금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번 시간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배우고자 할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동시에 그 성경을 첫 번째로 수신해서 읽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 기록하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대하면 말씀의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배워주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 목적을 근본 바탕으로 알고 난 뒤에 각 성경의 세부적인 목적을 생각하며 성경을 대하게 되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잖아요.
반면에 선지서들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고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성경마다 기록 목적이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봐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성경의 세부적인 기록 목적을 생각하며 성경을 대하면 본문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성경 본문의 구조를 생각하며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인지, 그 단어의 용례가 어떠한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글을 전개하는지,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인지, 문장의 시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주는 가르침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적용하면서 성경을 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렵더라도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의 관점을 야고보서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야고보서를 간략하게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기록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본문 1절에 나타난 대로 야고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크게 세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죠. 이 세 사람 중에서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별다른 이견 없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건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된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야고보서의 기록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본문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록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될 첫 번째 수신자들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가장 먼저 읽게 될 사람들을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런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이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인물도 노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바벨론에 남아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곳곳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는데 디아스포라는 헬라어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르면서 민족의 전통을 잃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표자 몇 명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대표자에게 재정을 지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매년 유월절 전후로는 언제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이들이 제자들 주변에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저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언어를 다른 지역인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였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천 명 속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또는 조금 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도들과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결국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간 유대인들을 통해 디아스포라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전도를 했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로 디아스포라에 합류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곳곳에서 더욱더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이단 취급을 받았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불이익이 있었죠. 안 그래도 타지에서 차별받는 삶을 살았는데 동족에게까지 미움받는 처지가 되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갔죠.
맞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런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내용은 매우 명확합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성숙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것에는 지혜가 있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걸 배워주고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일관성 있게 성숙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서의 내용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실까요?
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 성도의 믿음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배치도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앞에 있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뒤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참되고 성숙한 믿음인지를 점검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시험이 찾아와서 믿음의 방해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하고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인내함이 온전함을 이루는 유익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만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내를 통해 유익함을 얻게 된다는 거네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가르침인 거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시험이 유익하게 변한다라는 이 내용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니게 되어도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온갖 어려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의 핍박이나 유혹일 수도 있고 나의 내면의 갈등이나 의심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런 방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맞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서 기도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자 했으니까요. 사역을 행하는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방해를 했죠.
흠 없이 올바르고 거룩하신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고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임한다는 것에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과 시험이 온다면 도대체 왜 믿음이 필요한 거냐? 믿음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유익함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선한 결과로 변하게끔 하는 데 믿음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맞으며 살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아픔과 슬픔, 고통과 상처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강한 의지와 세상적인 지혜로 고난을 잘 이겨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본인의 성품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고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부작용도 없이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나 시험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내 생각보다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만민에게 열려진 구원의 길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유익함을 분명히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신앙의 방해물이 찾아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신앙에 방해가 있는 것인지, 왜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임하는지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시험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고난과 시험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생명을 시기하고 없애려는 악한 권세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믿는 자들에 대한 공격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예고가 되었었고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유혹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뱀의 후손은 사탄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권세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지만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 이것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악한 뱀은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의 순리로 여기며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 씨앗이 심기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새싹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시험이 찾아오고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강한 사람에겐 그 생명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동시에 그 생명을 시기하고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여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시험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 덫에 빠지지 않고 그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신 거죠.
네, 맞아요. 신앙은 긴장을 푸는 순간, 나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여기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별것 아닌 것에도 믿음을 의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 믿음의 수준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시험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어 할 게 아니라 언제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떤 시험이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찾아올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기도로 예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도 시험과 환난이 오기에 기도로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그동안 저는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지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기도로 더 열심히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신앙이 있어도 시련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결과를 바꾼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난을 단순히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인내를 통해 온전함이라는 열매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끼어 있을 때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덫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